한 여행자가 밤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막 굴러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무얼을 붙잡았는데 보니까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거기 누구 위에 없습니까?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한참 있다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행자는 다급하게 또다시 외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속히 건져주세요. 다시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이제 널 구해주마. 이제 너는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려라. 그러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한참이나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놓겠습니까?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먼저 죄인됨을 발견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쟁취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를 만나 고향에 정착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20년 넘게 원한의 칼을 갈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던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겁먹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먼저는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별 소용이 없어요. 고민고민하다가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 나루터 그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 야복나루, 야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버리다, 몽땅 쏟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움켜쥐는 자, 붙드는 자 야곱이 한평생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다 버리는 자리가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터에서 철저하게 홀로 된 야곱,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한없이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죄인됨으로 서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복 나루터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대면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두려운 일이요 회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면 대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지식으로, 사회적 지위로, 신분으로, 또는 다른 인간관계로. 그리고 마치 그렇게 포장되어진 나 자신이 나의 진면목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저 사람 인격을 논할 때 그건 전부 다 보여지는 인격이고 포장된 인격이고 사회적인 인격인 거예요. 진정한 인격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나의 진면목이요 나의 참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간이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실존의 결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하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야복 나루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야복 나루터예요. 그런데도 교회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는 또 가면을 써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장로라는 가면을 쓰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경건의 모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야곱,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모태신앙인입니다.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지금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철저하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저 재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야복나루 간 거 아니겠는가? 야복나루로 이끈 것은 야곱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 코나로 몰아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 나오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불편한 자리입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면 내가 아직 교회 나갈 정도로는 약해지지 않았다. 예, 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야복 나루터 예배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인 야복 나루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와 연약과 무력함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인 크리스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란 상처와 흠집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과 같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완벽하고 어렵게 살고 100%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수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기 전에 은혜가 은혜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죄인이 죄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큰 은혜가 넘쳐났던 거예요.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자리, 그 야뽕 나루터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 큰 은혜를 주시고자 예배 현장 은혜의 야뽕 나루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씨름했던 이 씨름은 다름 아닌 기도의 씨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 야, 우리도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끈질기게 기도하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그렇게 적용합니다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씨름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사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버리는 기도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야곱의 이전의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많이 드려도 야곱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켜쥐려는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탐욕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참된 기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게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인격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기도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잘 아닙니다. 대개는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자리,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씨름을 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십니까? 깨어지고 부수뜨리려고.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깨뜨리고 부수려고. 그 하나의 징표, 그 하나의 표식이 야곱의 환도뼈, 골반뼈가 어긋나버리는 사건이에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몸에 뼈가 어긋나가지고 쩔뚝쩔뚝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흔적으로 남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의 흔적은 환도뼈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의 경우에는 돈 문제로 깨어지고, 자녀 문제로 부수어지고, 인간관계로 깨뜨려지고, 건강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의미의 영적인 환도뼈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부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하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야곱이 얍복강에서만 깨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창세기 32장 이후를 보면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어집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7년을 수일과 지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실종됩니다. 루벤이 부도덕한 짓을 합니다. 또 라헬이 낳은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이 끌려갑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세상의 것들, 자기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뜨려집니다. 부서집니다.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정이 없어요. 덧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자신을 위하여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게 만드셔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걸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기도를 하게 만드는 분 없습니까?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여러분을 더 귀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예비하기 위한 깨뜨림과 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브니엘이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버립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조그마한 부분에 그대로 그 실체에 노출되어져 버리니까 죽은 자처럼 압도되어지고 시체처럼 그렇게 거꾸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탐욕스러운 일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자신의 죄와 욕심에 대해서 죽었던 거예요. 죄성에 대해서 죽었던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참 변화가 안 되지요?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교를 해봐도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사람이 말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변화됩니까?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죄인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듣느냐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를 보셨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거꾸로 졌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지름길이 뭐냐?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친구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있는 채로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려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을 각오, 죽을 용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바울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비밀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일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일 겁니다.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얻게 되는 부활의 능력,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부활의 능력에 진리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니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니, 사기꾼 같은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사기꾼의 하나님, 욕심꾸러기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듭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십니다. 끝까지 씨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에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그릇으로 이스라엘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야곱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 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 같은 인생을 끝까지 씨름하시면서 사랑으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땀 흘리심을, 그 견고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